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에서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태풍을 맞이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네,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장 중계를 하고 있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지사가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온 태풍은 살인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더 늦기 전에 대피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플로리다 남부와 중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광고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대피소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폭풍이 몰려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어느 섬에는 그 폭풍이 지나가면서 모든 건물의 90%를 무너뜨릴 정도로 그 힘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제 한창 그 폭풍이 지나가면서 얼마만큼의 그 피해가 플로리다에 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해역에다가 항공모함까지 다 주둔시켜 놓고 만약에 다에 대비하고 또 구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주지사가 하는 얘기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얘네는 큰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도가 5가 제일 높은데 4로 줄어들었다가 3으로 줄어들었다가 오늘 다시 4로 또 높아져가지고요. 어떻게 될는지 참 저도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제 뉴스를 볼 때만 해도 한 70만 명 정도의 피난 행렬에 들어가게 되고, 주유소마다 그 휘발유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물들이 다 동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평안한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그쪽인 사람들은 정말 난리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가십니다. 환경이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그 태풍이 몰려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인간 갈등을 통해서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해도 이게 안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의 가시가 우리에게 찔려오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면은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살면서요 힘들게 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가시가 찔릴 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다 겪는 겁니다. 이런 가시가 찔려지게 되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에 찔려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가시에 고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가시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현 교수님의 동영상 한번 보라는데 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홍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하는데 정말 저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좀 권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동영상들에게 보려면 시간이 좀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만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불신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과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전제에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라든지 또 지구의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그동안 들었냐면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지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구가 지금 흘러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노아 홍수 콘서트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도 아 참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됐죠. 그 홍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수라고는 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때 무슨 일인지를 추측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왜 이렇게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가? 아담 때 930년을 살았는데 인류의 조상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입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야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대, 뻥이네, 그럴 일이 있어? 성경은 그냥 신화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다. 그 불신앙의 기초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과학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세상 사람들 모르는데 성경은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얘기를 끄집어내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수명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이나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봐서는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의 과학자 중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뭘 얘기하는가 말이죠. 누구 말을 우리가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까?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일하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이제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갈기면서, 옛날에는 그걸 많이 썼죠. 지금 내비게이션 쓰지만요. 그 자기장도 지금 1600년마다 반감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지구를 많이 보호해주는, 지구를 보호하는 장치들은 많이 있어요. 다른 위성들에 의해서 중력이 더 세다 보니까 이제 그 해상들이 왔다 가도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보호한다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장이 1600년마다 반감이 되면서 지구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수명이 줄어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제대로 세상은 황폐해지고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의술이 발달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수명이 조금 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 때부터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오래 살게끔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가시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환경에 가면은요 질병이 고침받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도시 문명에 살수록 건강관리 잘할지 모르지만은 여러가지 대기권 오염이라든지 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살지 못하게 하는 찌르는 과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가지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에 찔리게 되게 됩니다. 또 여러가지 재정이나 인간관계에 가시에 찔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찌르는 가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가시에 찔려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가시가, 그 가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찔렸던 그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불편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살아가 버리면 되죠. 몸이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사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되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이 방해되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와 같은 역할하는 이 가시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기로 원합니다. 성도님들이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요 잘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잘난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잘나가지고, 아예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근데 속으로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자존심 좀 건들면 가만 안 있습니다. 속에 부글부글 굽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내 생각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아? 속에서 부글부글 굽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요 쉽게 교만하기가 빠르게 됩니다. 얼굴이 잘생겨도 교만하시고요, 똑똑해도 교만하시고요, 돈이 많아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그렇고요, 자식이 잘나면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식 자랑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왠지 모르게 별로 안 좋아요. 아유 잘되네요, 축하합니다, 기쁜 애물이지만 속은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 자식이 네 자식보다 나,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보다 나, 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인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자꾸만 부추기 올려가지고 높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됐던 겁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이 무려 13권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13권이에요. 절반 정도를 사도바울이 쓴 겁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열정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있죠. 그래서 손수건만 얹어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죠. 3층짜까지 올라갔다 왔죠. 이 사도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도들 있지만은 비교해보더라도 월등하게 난 사람이 사도바울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만하기 쉬워요. 본인은 안 그런다 생각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제를 주신 겁니다. 겸손하라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시처럼 나를 달라붙어 하자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가시로 나를 갖다 찔릴 때가 있습니까? 고통스럽죠. 빨리 그것이 뽑아져 나가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받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라시는구나. 이 사실만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시가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가 빨리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을성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나는 이 가시 앞에서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무능함도 깨닫게 하시고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달라고 그 인간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자신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현재는 내가 그러지 못해요. 그래. 내가 과거에 돈 많이 벌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돈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겸손해야죠 여러분. 있을 때도 겸손하고 없을 때도 과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으면서 우리는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나를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죠.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응답이겠습니까? 가시를 뽑아준다는 응답입니까? 아니죠. 가시를 뽑아내놓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두겠다라고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네게 은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100일 작정 기도했던 40일 금식을 기도했던 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 기도해라 듣기 싫다 이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쓰레기 수준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재산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과 유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형이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 예수님이 좀 개입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뭐 재산 분배하는 갈등 해결해 주려고 이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건 나눈 자느냐? 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형과의 재산 문제고 형이 잘못되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상관있는 기도를 드려서요, 이스라엘의 죄를 자꾸만 지니까는 하나님 3년만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방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 때문에 비가 하나? 아니,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아까 이스라엘이 죄를 졌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갈멜산 위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두발 사이에 머리를 쳐봤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비가 다시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를 엘리야가 한 겁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왜 그 기도를 응답해 드린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단지 곡톤만이 사라지기 위해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사역 때문에 기도하는, 사역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말이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아이고, 깨달음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하니까 깨달음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러니까요, 같은 고통이라도, 같은 가시라더라도 은혜 받기 전하고 말씀 듣기 전하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 했습니다. 구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가시가 이런 거였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박해를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보험의 문이 열려져서 영혼들이 살아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시만을 생각합니까? 다른 것까지 연관해가지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10절에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시뿐이 아니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사실 사도바울은요, 말이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비오는 날에는 아마 심경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잠을 자도 편안히 못 주무셨을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식사하는 걸 제대로 하셨겠어요? 아마 위장병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온몸이 망신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몸만 아파요? 돈도 없어요? 궁핍함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아, 하나님 좀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시면 영혼사업 안에 팍팍 밀고 나갈 텐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주혜란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주질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혜란 사람들이 쓸 필요 없는 돈이 많으면요,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쓸 데가 있어야 돈이 있어서 발에 써야 되는데, 별로 쓸 생각도 별로 없는데 돈이 많으면 이것 갖고 집을 늘려가, 자동차를 바꿔, 세계여행을 떠나, 좀 그래 보석도 사고, 이런 쪽으로 자꾸만 마음이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넉넉함을 주질 않아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이게 하게 되고, 주의 일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서 주의를 하는데, 주의를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짓을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 보니까는요, 저 선교지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채워주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영희 사모님 이제 오래간만에 또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국 갔더니 또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한국 가니까 그냥 싹까 먹었대요.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랬는데, 한국 갔더니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고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던 은혜는 이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왜 도움이 안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긴대해 주시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라빵, 그 박보영 목사님, 거기 집회 이제 목요일마다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삶을 다 내던지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목사님이랑 그분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요. 왜 그러냐? 완전히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참 훌륭한 게 뭐냐면, 그분이 의사였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헌신할 때 돈이 아마 수십억의 돈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도 있었고.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돈을 다 나눠줍니다.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주회를 하면서 또 자기 집이 있으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사가지고 좀 렌트비 나와가지고 그거로 좀 생활에 도움되고 전도사하면 좋잖아요. 주회종이 된다고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팔아 넘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섭리죠, 뭐. 근데 그분에게 향한 하나님 섭리라죠, 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런 감동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 없애버리게 하셨는가 봐요. 그래, 그 자산들을 다 주에 나눠주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돈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신 거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여러분. 고생했던 얘기를 하면 아우 진짜 끔찍합니다. 주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할 수 있을까? 하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고생하시겠죠. 근데 그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도 감당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거죠. 아, 참 이분은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됐길래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갑니다. 뭔 돈이 있어서요?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집회를 다니면서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살아있죠. 삶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살아있겠죠.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적인 적이 있는 거야. 넉넉하게 안 주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더라도 하나님께 넉넉하게 안 주시네. 집에 가가지고 그 한 300만 원 정도의 그 사례를 받으면은 써야 될 거 있잖아요. 정말 써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런다 그래요. 이번에 들은 얘기가. 절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제가 쓸 데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하나님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 3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번번이 주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 가끔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요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으니까.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고아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사역이 정지됩니다. 하나님, 시간이 다 됐는데, 먹을 시간이 됐는데, 지금 렌트비를 낼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상관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응답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판에 하나님께서 딱 채워주는 걸 경험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네요, 정말.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사람일수록에 하나님께서 때로 가시를 남겨주셔가지고 연단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을 때 그것도 기쁘죠. 내 자녀들이 잘 됐을 때 그것도 기쁘죠. 오래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 받습니다. 병자리 고침 받습니다. 원수막에 떠나갑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는 그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얻어 터져도, 궁핍해도, 능력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그 사건에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막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헌신하다가 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가시를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찔 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가시가 찔 때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면서 그걸 품으면 그것이 고름이 돼가지고 독이 되고 벌어와서 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기회로 참으시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람을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어머니,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왔을 때 고통이 때이지만은 그것이 은혜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가시와 같은 일들이 날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가시가 나를 찔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연단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